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금 전에 우리 이순근 목사님께서 참 귀한 그 현실적이고 꼭 실천해야 할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집에 이제 수도꼭지가 열려서 물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은 물부터 퍼냅니까? 수도꼭지부터 잠갑니까? 수도꼭지부터 잠그십니까? 그럼 꽤 IQ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일을 해보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푸는 일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나 맡긴 일에 다른 것일 겁니다. 아마 그 안목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맡긴 일이죠.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이고 이승근 목사님은 물을 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물을 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얘기를 듣든지 모두의 얘기가 감동스럽고 타당합니다. 그렇죠. 이 영어 얘기, 우리 자손들의 정체성 얘기, 사명감 얘기 다 옳고 아멘입니다. 그럼 또 다른 목사님을 모셔오면 그분이 또 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맞고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자. 이건 다 맞는데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명, 사명으로는 옳은데 구체적 사명이 뭐냐 그러면 에즈마이어냐 꼭 그거냐 이럴 때 이제 달라집니다. 그럼 이런 모든 일의 근본적인 수도꼭지는 뭐냐 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제 이 시간으로부터 또 우리 수도꼭지를 잠그는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그 특강에서 강조하다시피 신앙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이런 근본적인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사명을 일단 정의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사명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도꼭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러 나가고 어디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한 시대와 장소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서, 그러니까 늘 그 제가 강조하지만 인격과 성품적으로 신자인 자리매김부터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자면 신자로서 신앙적인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자기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내가 땅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장소에서 내 이웃들 앞에서 내가 사는 나라와 문화와 시대 속에서 신자인 몫을 함으로써 마치 예전에 뜨개질을 해서 옷을 짜듯이 내가 한 바늘 한 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의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보냄을 받은 1차적인 사명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나가는 일로, 그러니까 모두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 명분적인 일로 자꾸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놓고 무엇을 하러 가야 되는 것이 그 사명이고, 자리에서는 할 게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준 내 모습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훨씬 냉소적이고 점수를 주지 않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그 요약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강의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이 초월과 자연의 이분법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제가 다닐 때 저희를 가르친 차영배 교수님이란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소책자를 쓰셨는데 지금 절판됐습니다. 경계해야 할 초자연주의입니다. 경계해야 할 초자연주의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로 다룬 내용이 일반은총론인 것입니다. 우린 자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고 초월적인 것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명이 자연 속에서, 일반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상과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점수를 안 주고, 특별한 종교적 명분과 형태로 뛰어나갔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특별한 미션을 만들곤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 물을 퍼내는 작업이다 이거죠. 그것 자체는 다 가치가 있지만 수도꼭지를 잠그는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 각자를 고자리, 고모습, 고조건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앙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시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건사님이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 알아들었을 걸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 되냐하면, 신앙인이 되면 언제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고 제대로 됐다는 것은 이웃 앞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웃은 내가 정하고 선택하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박아놓은 자리에서 이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부닥치고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사명을 위해 떠나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물 풀어나간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일로 부름을 받는 걸 우리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고 그걸로 불렀을 때 그 소명이라 그러고, 또는 사명이라고 하죠. 맡은 일이라고. 그 외에는 이런 소명과 사명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는 이런 자연과 일상 속의 모습 속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7장 얘기를 왜 하냐면, 이웃과의 문제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을 그냥 그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표되는 성격으로 성경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목적하는 전부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가 고장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퍼도 물이 흘러나온 물이 줄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됐으면 수도꼭지가 잠겨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사실은 매우 틀리고 있어서 이 마태복음 7장이 특별히 이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웃사랑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뭐냐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 내용에 대한 원전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사놓으시고 짬짬이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쉽지 않아서 저야 한 번 보면 알지만 여러분은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한 번씩 보시고 또 여름 수련회 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두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오늘 이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통성기도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소리 내서 기도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너무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통성기도라는 것은 명분이 있고 떳떳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성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부끄러운 영혼을 주 앞에 꺼내놔야 되는 일을 통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성기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한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비판 얘기로부터 출발해서 눈 속에 있는 들보 얘기로 가가지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로 넘어가다가 그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나오고 그 유명한 이 황금률이라 그러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율법이라 대표적인 율법이라는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 문제라는 것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옳음을 가지고 충고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비판하지 말랍니다. 정죄하는 데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정당함이나 정답을 갖고 있는 자가 부정확한 사람 혹은 불완전한 사람 흠이 있는 것을 집어내는 것 이것이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 자격이 없냐면 우리는 모두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인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출애굽기 마치고 그 뒤에 한 설교 중에 한번 했죠.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자기 가정의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편지를 보내서 저로 하여금 설교에 대해서 적지 않이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쓰시는구나 하게 됐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그 편지를 보낸 분이 어떤 부인이셨는데, 나이가 드신 부인이셨는데,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다라는 생각과 남편에 대한 불만이 겹쳐져 가지고 거의 파탄 지경에 갔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라는 답을 찾아서 남편에게 화해의 말을 꺼내서 그 파탄의 지경에 갈 부부가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고마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신다 하는 확인이 되어서 너무 감격적이었고, 또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못 꺼내놓고 사실은 명분으로 이렇게 거칠애를 하고만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들보들입니다. 이 들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어줍지 않게 티를 빼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상 늘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의 영적 만족들,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보이기 좋은 얘기들, 보이기 좋은 행사들로 교회와 신앙생활이 대체되는 이런 비극을 빨리 바로 잡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어디로까지 끌고 갔냐면 6절에 있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은, 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그것은 우리는 거룩한 것을 들고 있는 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개고 돼지다,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옳고 내가 하는 말이 선의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로는 어느 영혼도 고치거나 항복을 시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 비판 문제로 설명된 사람이 이웃 앞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는 성경적 가르침의 실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의도를 전달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여기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 상대에게 향하지만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상대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은 상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구한다. 상대를 자유로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구속될 대상으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의 상대방을 구속을 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를 흔들려고 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상대를 지배하려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이름으로 안경 좀 끼고요. 진실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그것은 진실을 상대화한다. 사랑과 사랑의 대상 사이에 아무것도, 심지어 진실조차도 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고를 한다든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많고, 신자들 사이에서 충고를 할 때 제일 많은 게 뭐죠? 옳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랍니다. 근데 어떤 영혼도, 인간은 인간 앞에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만 항복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들보를 빼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보를 빼지 않고 티눈을 빼러 가면 어떡한다고요? 개나 돼지가 덤빈다고요. 그래서 개나 돼지는 상대방을 비하시키려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으르렁거리는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어떤 명분과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선물을 들고 희생이라는 것까지 담보하여 말은 사랑으로 다가가더라도 인간은 인간에게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구하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등장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자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화해한 이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 둘은 비로소 만납니다. 신자들일지라도, 아니 신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화해가 가능하고 그 화해는 예수 안에서만 언제나 화해됩니다. 예수 없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뭐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도 인간과 인간끼리만은 화해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자신에게 갖다가 오늘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를 향한 모든 활동들이 이런 사랑과 이런 진심과 사명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를 놓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앉혀놓고 내가 가서 만나면 하나님 물론 나를 쓰셔서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서 분명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면 일은 했는데 나 자신에게 만족이 없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호의와 열심들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이웃과의 화해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예수 안에서 그를 만나 예수 안에서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 이웃이 나와 만나는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만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로서 빵점입니다. 언제나 옳은 소리는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누림도 감격도 감사도 없습니다. 이 싸움을 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늘 반복되어 나타났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앞세우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싸움을 하는데 언제나 왜 그러냐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만 그 진주가 상대방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함께 그의 영혼을 만나시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읽죠.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들과의 직접적 관계를 꿈꾸지 않는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예수께 먼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 앉혀놓고 내가 예수님의 남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증인 삼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과 나를 써서 다른 영혼을 두드려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나와 화해하지 내가 그를 화해시킬 수 없습니다. 나와 이 싸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나의 사랑으로 상대를 규제하고 지배하고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상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 해보면 알잖아요. 충고하고 말 안 들으면 성질 부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당신 이게 틀렸습니다. 당신 이거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본인도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안 되죠. 아는데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신자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와서 한참 동안 저기 앉아서 어제 한 강의 다시 검열했어요. 심하게 한 얘기 빼라. 하다 보면 저도 멋있게 하고 싶어요. 생기길 멋있게 못생겼으면 매너라도 멋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레고리 팩 생각나요? 로마의 휴일. 그 멋있게 생긴 구석도 없고 어떻게 잘할 수 없으니까 그레고리 팩이 정한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연기가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그 나중에 그 오드리 헵번하고 헤어지는 그 장면도 보세요. 그게 무슨 연기예요? 그냥 멀뚱멀뚱. 아예 우리 저 모래시계 할 때 누구 이정재 씨, 그 고현정이 그 기사하고 경호원 하던 친구 하도 연기를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작가가 대사를 없애버렸죠. 대사를 없애는 바람에 멋있어졌죠. 우리가 누구를 답답해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내가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모두가 반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헤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이한 방법과 시간을 그분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랄을 떨면 같이 웃으시고 즐기십시오. 너 그래서 되겠어? 이러지 말고. 저도 사실은 제대로 됐으면 이제 손독식 목사가 저렇게 지랄 떤 거를 보고 웃어야 되는데 한참 하시는 건 저도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 회개하러 모였으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그 똑똑하다는 것은 본인이나 이웃에게 굉장히 큰 그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고 싸움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데 그걸 혼자 느끼고 말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똑똑하면 그걸 말을 해야 되고 똑똑하면 그 공격이 신랄하고 정확합니다. 그 사람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확하기 때문에 들이무는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도베르만이 되겠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약속 속에 있듯이 상대방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수하신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에서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이웃 간의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십자가 정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서만 나옵니다. 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이 물은 못 퍼냅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자연스러운 관계, 즉 가족, 그부,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정치, 예술, 지식 분야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가지는 이웃들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혈연 관계든 뭐 삶의 그 영역이 같아서든 혹은 직장 문제로 인해서든 뭐 직업 문제로 인해서든 이런 사람들과 가집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걸 하려는 겁니다. 우리끼리 만났을 때 남포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고 무슨 일을 하러 모였을 때 주고받는 대화와 기도 속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셨다는 성경적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눈과 마음으로 나에게 함께 살게 한 이 이웃들 앞에서 내가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영성, 이 사랑이 표출되고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된 이 이웃들 앞에서 이 신앙과 이 영성으로서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모임에서만 하는 그런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장에서 신우에 만나서 하는 신앙 모임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자들끼리 모인 특별한 모임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준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받지 않고서 아프리카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거는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신앙적인 확인이 우리에게 자신감으로 찰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발을 내디딥시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도 제일 많이 교회마다 가지는 불평의 첫 번째는 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얘기는 어디서나 합니다.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짓겠습니다. 아주 그게 급하면 우리는 오죽 무식하면 남포교회라고 적겠어요. 눈 뜨고도 아무것도 못 보니까 불이라도 켜자고. 노성환 목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주 눈에다가 남포불을 붙이자고요. 또 조금 더 있죠. 본회포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나중에 책을 사시면 여기 확인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의 순수하게 영적인 관계는 차라리 위험한 것이다. 인간 조건과 본질상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조건이란 노동과 영광과 혼란과 죽음이 있는 조건이다. 그것은 인간의 꿈과 존엄성과 인간의 현실 사이에 끊임없는 부조화의 한 단면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하고 명분에 차 있고 보람이 있고 할 때 확인되는 사랑이 아니고 불만과 불평과 외로움과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극기의 어떤 도통한 신념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확인된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적 조건으로는 울어야 하고 핍절하고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말로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거 봐, 저거 봐. 수도꼭지부터 잠궈야 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 흘러 차고 넘치는 집 밖에 밖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물 차서 지 신발 젖을까 봐 저 높은 곳에서 망원경 대고 저 봐 아무도 가 수도꼭지는 안 잠근다. 어떻게 하면 좋니? 야 저거 봐라 저거 손으로 퍼내고 앉았다. 옆에 그릇 하나 쓰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 각자가 확인해야 되는 얘기인데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신자 자신 본인이 괴롭습니다. 들보를 찾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들보를 눈에 끼고 티 뱉기로 다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저는 신체적 조건상 들보는 들어갈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할 꿈과 지저분한 미완성의 구름을 몰고 다니는 육신을 입은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의 영성이 삶의 자연스러운 정황과 인간관계, 어쨌든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 인간관계로부터 자연스러운 정황과 인간관계로부터 분리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웃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게 좋습니다. 우리가요 실제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영성, 그 신앙의 심오한 은혜를 확보하지 않고 다만 명분과 다만 옳은 얘기로 자신의 부족한 영성을 감추고 있으면 그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웃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웃음이 사라진다는 게 뭐죠? 넉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정색을 해야 되고 낯을 같이 보기가 부끄러워지면 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를 때 조심하십시오.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옳은 답을 만들어내도록 위로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 테니스 치는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한국 사회 체육의 현실은 이 테니스를 가르치는 레슨 코치들이 또는 골프를 가르치는 레슨 프로들이 전부 다 어쨌든 나름대로 그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왜 자기가 잘 치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테니스의 경우에 제 경우를 보면 제가 25년을 테니스를 쳤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투자한 운동인데 제일 큰 약점이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약점 차이가 뭐냐면요. 몸이 모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몸의 기능, 그러니까 운동 신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저쪽에서 이렇게 코치가 공을 넘겨주면 이렇게 네트를 넘어와서 공이 바운드되고 이렇게 떠서 제일 적당한 위치에 왔을 때 이제 때리면 됩니다. 폼 연습을 하고 그럼 공이 넘어가면 하나, 둘, 셋 치세요. 하나 둘, 셋 치세요. 이렇게 이제 말로 이론 교습을 한 2분 동안 받고 이제 공을 탁 넘기면 아마추어는 예외 없이 저같이 운동신경이 없으면 쳐야 될 때 공이 넘어와서 바운드 되고 또 쳐야 될 때 아, 쳐야지 하고 라켓을 뺍니다. 이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려고 했더니 공이 따라와서 여기 붙었으니까 이렇게 칠 수밖에 없죠. 지나갔는데 꺾어야죠. 이나마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슨 코치가 지랄을 들어요. 미리 빼라니까요. 그게 공이 넘어올 때 저게 여기 와서 여기 오는데 시간이 2초 걸리니까 내가 2초 전에 빼야겠다. 이게 저기 보고 이게 안 빼져요. 때릴 때가 돼야 앗!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뜻밖의 눈이 이걸 인식해서 아, 저 공이 어디에 오고 언제 떨어지겠구나를 아는데 최소한 3년이 걸려요. 눈싸움이에요, 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아마추어들, 운동신경 없는 아마추어들을 이 훈련을 시키려면 시간을 끌어야 돼요. 눈은 하루아침에 빨라지지 않아요. 공을 자꾸 봐야 돼요. 공을 자꾸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치가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태껏 가르쳤던 사람 중에 당신이 두 번째로 잘합니다. 첫 번째는 이형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부추겨야지.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10년만 일찍 만났으면 윈블던도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끌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레슨 프로그램 뭐라고 지랄을 떠냐. 관두세요. 테니스는 왜 칠라 그러세요? 공도 하나 제대로 못 맞죠. 그거 미리 빼는데 왜 못 빼세요?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렇다. 아주 라켓을 던지고 지랄을 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코치를 갈죠. 그리고 한 달 받고 다른 동네 가서 처음 배웁니다. 처음. 아, 소질이 있으신데요? 그 다음에 안 늘죠. 그럼 이제 욕 직사게 먹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좀 쉬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라켓 사갖고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면 간신히 살아남는 거예요. 이 예화를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거든? 그가 자기 실력으로 이 경지에 오는 그 인내를 또는 믿음을 지켜내도록 격려하셔야 됩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다가 교회가 망할까 봐, 이러다가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건 그것도 걱정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뭐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십시오. 우린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거기에서 진정한 신자의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8.15 기쁜 건 이제 다 지났습니다. 단물 다 빨아먹어서 8.15 이제 뭐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은 우리에게는 매일 새롭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 전 과정에 걸쳐서 언제나 무한하게 내리실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웃음이란 부조화에 대한 인간의 자동적 반응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웃음이 왜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 될까요? 인간이 모자란다는 걸 인정하는 게 웃음입니다. 모자랄 수 없다 그러면 핏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또 틀림없이 뭐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끼리는 좀 하자고요. 웃재니까. 그 옛날 시에도 있죠.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시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미량. 미량이 나오죠. 송강호에게 묻든가? 그러죠. 전도연이. 미량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죠. 그렇죠? 산세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기후가 좋으냐, 이런 건 다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 사람 사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떠냐거든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죠. 송강호가 웃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저, 미량도 안 봤단 말이죠. 저 단체로 가야죠. 그, 전도연 좋아서 교회 쫓아나왔고, 예수 믿는 척 하고, 또 돌아가면서 친구들 만나면 또 아니고. 그러죠. 그러다 예수 믿는 거죠. 웃어야죠. 웃어야죠. 당신은 말이야, 믿을렘 똑바로 믿든가, 아닐렘 말든가,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어쩜 그렇게 신실하세요? 그러라니까. 그러라니까요. 그러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의 내용이라고요. 남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남에게. 잘하는 것만 봐줬으면 좋겠고, 못하는 건 덮어줬으면 좋겠고,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은 호의로 해석해줬으면 좋겠고, 한 것보다 좀 더 좋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뭘 근거로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사는 동안이나마 좋은 말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고쳐놓은 것까지 그에게도 찾아오시고 고쳐놓으실 것이다 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후진국이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선진국을 쫓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든지 경쟁적이고, 그래서 지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서 지성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항복하고 공감하기보단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성적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계몽주의가 낳은 하나의 비극입니다. 지성적이라는 것은 뭐든지 부정하고 흠을 잡아내는 비판적인 것이 지성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항복하고 감사하고 공감하는 것은 무식한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다 좋지만 그 다음이 만은 없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만은 없다.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오. 다 좋지만 만 죽을래. 너 죽을래? 이게 언제 구호였죠, 우리? 너 죽을래가 우리 교회 표어였던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 다 죽였는데, 아직도 남아서, 만? 죽여버리기로 다시 합시다. 만은 죽는다. 저, 주보에 꼭 싣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런 우리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앙에 불행과 불만이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들보를 빼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냥 자기 정화로 가고 자기 회개로 가서 그냥 그렇게 다 숙제를 떠넘기듯이 하나님 앞에 난 회개했습니다 이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도꼭지 잠그기입니다. 이걸 하시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이 싸움과 이 답을 얻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비평을 받는 데 대해서 병적인 결벽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특히 더했습니다. 할 수 없는데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그 훌륭하지 않은데 비평을 들을 그 실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책을 만나고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이잖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그렇듯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고칠 수 있는 분만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로 오늘 통성으로 회개할 겁니다. 소리 없이 통성으로 각자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만 답이 있었는데 우리는 믿는다는 이름으로 예수 제껴놓고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안다는 이름으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칼빼 들고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여태껏 싸우다가 지쳤습니다. 쉴 곳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고 다정하고 편들어주는 친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신자끼리는 정말 속 얘기 다 하는 거는 그건 잘못입니다. 그거는 서로 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혼자 져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이 편들고 나의 위로가 되고 무슨 일이든지 호의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저녁 이 남포교회 여름 수련회 역사상 처음이 쓴 통성 회개 감격 은사 대 기도회에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5분 동안 우리 다 같이 뭐 소리를 내시고 싶은 분은 내셔도 좋고 또 속 깊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져서 신앙의 참된 자리와 우리에게 허락된 복들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시간으로 기도 시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기 있는 글을 하나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죄와 비난과 진주로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 때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웃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모습은 참아 볼 수 없이 흉해진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진실된 웃음이야말로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삶의 궁지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웃음은 진정한 공동체의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 남포 교우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신앙의 가난한 것과 실패가 어디로 비롯되었는지 확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삶의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요한 자요 영광된 승리를 누려야 할 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와도 정죄의 싸움을 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세상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로 언제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나아감이 주를 모신 것이 되어 우리를 만나는 자는 늘 주를 통하여 나를 만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어떻게 승리롭고 어떻게 복된 것인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누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승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이 많은 영혼들로 함께 공동체로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남을 보게 하시는 이 신앙의 본질과 중심된 내용에 서게 하사 서로를 위하여 웃고 편들고 기다리는 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의 풍성한 승리를 구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개인적인 형편과 또 그 마음에 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들과 또 더 많이 요구하는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넉넉히 허락하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는 말씀에 진실한 해답을 응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